계속 회복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복 시리즈 세 번째, 분노에서 온유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징기스칸이 사냥을 나갈 때 매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몹시 목이 말라 물을 찾았습니다.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잔에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매가 날아와서 그 잔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했죠. 다시 물을 잔에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또 매가 날아와서 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징기스칸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런데 또 물을 받아 먹는데 또 매가 날아와서 그 잔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 그 매를 바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세히 살펴보니 물 위에 독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먹었더라면 징기스칸은 즉사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매가 고마워서 막사로 돌아와 금으로 매의 형상을 만들고 그 매 날개에 이런 글을 써넣었습니다. 분노로 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여러분, 화를 내어서 분노해서 좋은 결과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 가족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분노를 폭발하지 말고 그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의 분노가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의 뜻은 취한다, 가진다 이런 뜻이고 아벨의 뜻은 일시적이다, 공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무엇이든지 가지는 자로 내가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인생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겸손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직업이 달랐죠.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길렀습니다. 3절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은 농작물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았어요. 이 일에 가인이 분노합니다. 몹시 화를 내요. 5절을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받았는지 궁금하지요. 제가 창세기 강의 때 자세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짧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양의 피가 없는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건 요즘에는 그 해석을 별로 옳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에는 이 양의 피의 제사가 있지만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율법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에 예물을 드린 것,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이론은 이 예배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그 곡식이냐 양의 첫 제물이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곡물, 아벨과 그의 양의 피, 하나님은 그냥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자의 태도를 보십니다. 이 예배자의 태도를 본다는 것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죠. 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보면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네가 평소에 삶의 예배를 잘 드리면 어찌 화를 낼 수 있느냐, 네가 지금 삶의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은 받지 않고 옆에 있는 동생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우리는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왜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을 받고 나의 제물을 받지 않나 하며 나를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뭔가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동생 아벨에게 뭔가 배우려는 마음은 없었고 시기심과 열등감이 가득하였습니다. 시기심은 죄의 열매의 하나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등감, 시기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내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나도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가인이 왜 화가 났죠? 자신이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는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 나를 무시했다, 자존심이 짓밟혔다, 억울하다라고 느낄 때 생기는 것이 분노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인이 분노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아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인 자신에게 있는 거죠.
가인은 자신이 평소에 삶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동생 아벨 때문에 화가 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인 제공을 하고 남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하죠.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비교, 시기심, 열등감으로 생긴 화는 결국 분노로 표출이 되어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지요. 그 결과 가인은 무엇을 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곳저곳 도망하는, 유리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4장 11절 12절 그 분노의 결과, 살인의 결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 그렇게 농사를 지으며 농사가 잘 되었는데 그렇게 살인한 이후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아무런 수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 죽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 해치고 살면 그 저주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인은 허무라는 놋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을 하나 지어요.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자기 이름도 걸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났어. 그리고 이 가인의 죄는 그의 후손들 아들 딸들에게 다 물려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은 칼을 붙들고 칼의 노래를 부르고 칼만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가인, 분노. 여러분, 분노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다. 분노는 다스려져야 합니다. 분노의 성품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여 망하는 자도 있지만 그 형제와의 관계에 일어나는 이 시기심, 열등감을 잘 극복해서 아주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다윗의 첫 번째 형 엘리압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어느 날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그리고 이세에게 당신의 아들 중에 앞으로 왕이 될 자가 있다. 내가 기름을 부으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이세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우리 집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인물이지. 참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동생들 이끄는 리더십도 있고 걔가 왕일 거야. 그래서 이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죠. 둘째를 데려왔어요. 둘째도 아니라고 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아들이 없느냐? 우리 집에 아들이 있긴 하나 더 있긴 한데 걔는 인물이 아닌데요. 걔를 데려오시오. 아니, 걔는 그냥 양이나 치고 뭐 별 인물이 걔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밖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말을 해주었어요. 이 기름 붓는 사건에 그 자리에 첫째 형 엘리압이 있었어요. 엘리압이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 저 별 볼 일 없는 다윗이 왕이 되니까 막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시기심도 생겨서 그냥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긴 거예요. 성경에 그게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나타나요.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얼마 있지 않아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 거구의 사나이 골리앗이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두 다 숨어요. 다 숨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요. 너 형님들에게 이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갑니다. 가보니 아 2m70에서 3m40에 가까운 엄청 거구의 사나이가 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서죠. 다윗이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한번 읽을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요걸요 제가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다윗 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사야. 너는 양이나 치는 하찮은 존재잖아. 여기 왜 왔어? 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는 전쟁 구경하러 온 것이지? 네 같은 하찮은 존재는 그냥 양이나 쳐야지 이곳에 왜 왔느냐 하며 지금 이 동생 다윗을 비하하고 자신의 열등감을 자신의 시기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형의 분노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형의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다윗은 형의 야단에 기가 죽거나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일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과 싸워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을 죽이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소리, 분노의 소리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일 후에 자기 큰형 엘리압을 다윗 군대 서열 3위 사령관으로 세웁니다. 역대상 12장 9절에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이런 기록을 보면 엘리압이 자기의 동생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군대 장군은 충성된 사람만 장군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 형 엘리압이 다윗 왕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압은 유다 지파의 대표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압이 유다 지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27장 18절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엘리후가 엘리압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엘리후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라는 말의 더 존칭어가 엘리후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최고의 자리에 이 다윗의 형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것은 다윗과 엘리후, 엘리압과 관계를 좋게 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동생이 왕이 되었다 해서 처음에는 왕이 된다는 말에 시기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동생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동생을 돕는 자로 서고 철저히 다윗을 인정하는, 존경하는 자리까지 간 사람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 여러분의 동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는 신이 준 우정이라 이런 말이 있죠. 형제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발로 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 하나님이 주신 동생, 누나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동생이 형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유명해진다 해도 동생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분노의 시작인 이 시기심을 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세워주십시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축복해주고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는 동생을 시기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자가 있습니까? 시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나쁜 속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지금 머리에 탁 떠오르는 속담이 있죠.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 참 이게 나쁜 거예요. 이거 고쳐야 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그냥 밥이라도 한 그릇 더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나보다 잘 됐다? 우리 직장에서 나와 똑같이 입사했는데 내 친구가 승진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서 너 승진했다며? 한턱 내 하면서 괴롭히죠. 그 괴롭히는 거예요. 아직 월급도 안 받았는데 양사방에서 한턱 내라고 그냥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하하면서 밥 사주기 바랍니다. 밥 사주세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가 받을 복도 못 받고 나만 손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 왕은 처음에 좋아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시기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라는 좋은 자리, 그에게 주신 시간, 그에게 주신 직분, 그에게 주신 은사, 그에게 주신 모든 탈란트를 다윗 죽이는 데만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전쟁에서 죽게 되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세워주었더라면 자기도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 것이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도와 위대한 장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이런 말들, 그것 고쳐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독 속에 여러 마리의 꽃게를 집어넣으면 그냥 한 마리도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아니 뚜껑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마리만 집어넣으면 그냥 나오는데 여러 마리를 집어넣으면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당기고 당겨가지고 한 마리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형제가 많이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그들은 형제들 간의 관계를 좋게 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사촌 형제 지간이죠.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모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이에요. 누가 먼저 뜹니까? 세례 요한이 훨씬 유명한 사람이 되죠.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며 예수님을 높이죠. 아직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일찍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해요. 세례 요한 선생님이요, 아니 우리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가버렸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열등감이나 시기심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 대단하죠. 나보다 늦게 시작한 그 사촌 동생 예수가 사람들의 더 인기를 얻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조차도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였죠. 여러분, 내 동생이 나보다 더 잘합니까? 내 동생이 더 유명해졌습니까? 내 동생이 더 잘 삽니까?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생의 은사와 나의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동생의 쓰임받는 장소와 나의 쓰임받는 장소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 중에 졸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작품은 모두 다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동생은 동생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는 나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동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교육이 경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어요. 옆 사람과 경쟁하면 우리는 자꾸만 작아져요. 열등감이 생겨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라는 존재가 점점 하나님이 가꾸시는 멋진 작품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초라해집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은 주변의 큰 교회 목사님을 은근히 비교하고 비난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큰 교회 목사님을 축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큰 교회 목사님을 향한 비난을 딱 멈추고 항상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가 점점 크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큰 마음을 보시고 그 큰 마음에 담길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남을 먼저 존경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다 중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는 절대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존경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인생이 풀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악수해 봅시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웃으면서 눈과 눈을 마주 보며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참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늘 그래요. 난 당신 덕택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살고 있어요. 참 당신 때문이요. 당신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부들은 참 행복해요. 근데 맨날 싸우는 부부는 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다. 내 덕택에 네가 이 정도 사는 줄 알아라. 맨날 이렇게 하며 살아요. 그런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노에서 온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노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열등감으로 시기심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먼저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십시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열납하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을 열납하자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분노가 계속 생겨 동생을 죽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분을 낼 수 있는데, 화를 낼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여기 분을 내는데, 화를 내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두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하나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는 하루를 넘기지 말라, 해를 넘기지 말라, 그렇게 나 있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한국 사람의 하루와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서 그 다음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루가 생긴 이유는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이 오기까지가 하루입니다. 이 본문의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은 우리말로 한다면 하루가 지나가도록 분을 품고 살지 말라, 이런 말이 되죠. 바울은 계속 화를 내고 살면 사탄이 집을 짓는다 말씀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연결해서 읽을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화낼 수 있어요. 근데 화를 품은 채 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를 품고 잠을 자면 잠이 오지 않게 되고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잠은 우리 몸에 굉장한 활력을 주지요. 잠을 연구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의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낡은 세포가 새 세포로 대체되고 호르몬의 수치가 균형을 되찾게 되고 이 몸에 있는 모든 조직의 독소가 제거되고 마음도 새로워진다 말합니다. 의외에 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이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화가 납니까? 하룻밤 넘기지 마세요. 부부 싸움 했어요? 그날 밤이 지나도록 계속 끌고 가지 말고 그걸 그날 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한 자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과 10년이 넘도록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아니 말다툼을 꽤 오래 하시는군요. 그 자매님은, 네, 우리는 11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11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과 아직도 싸우고 있단 말입니까? 그녀는 전 남편과 이혼은 했지만 지금도 매일 밤마다 몇 시간씩 잠 못 이루며 전 남편과 상상으로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 손해죠? 내 손해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 있어요. 살다 보면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죠. 그때 화를 키우지 마시고 그날 그날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화를 품고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면 나만 손해입니다. 내 내면 깊숙한 곳에 분노를 품고 살면 내 삶의 모든 일상생활 전체가 오염됩니다. 성경 말씀처럼 분노를 하루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철칙으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화가 납니까? 좋게 말하세요. 조건이 좋게 말하는 거예요. 거칠게 말하면 분노는 더 크게 쌓여요. 제가 그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분노의 책 한 5권 정도 읽어보니까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분노가 날 때 그냥 이 말을 하는 것, 분을 터뜨리는 게 좋다. 뭐 성경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책에는 수영이 가장 좋다. 막 발로 막 차는 거야. 그냥 끝없이 차면 된다.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볼링을 하라. 그래서 앞에 있는 거 팍팍 깨어버려라. 이런 얘기도 하고. 다 성경 아닙니다. 네, 성경은 분노를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대우 받았는데 참아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은 화를 잘 내는 스타일입니까? 고치십시오. 성경에는 화를 잘 내는 자와 사귀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내가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이라면 오늘 고치시기 바랍니다. 분을 계속 품고 살면 분노의 노예가 됩니다. 마치 폭탄을 품고 사는 자와 같습니다. 분노를 품고 살면 내 인생 사탄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사야 61장 7절 8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상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도망갔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분노가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내가 복수하면 내가 다쳐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부당하게 팔았지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게 하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억울한 일을 갚아주실까요? 네, 반드시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깠다 하면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갑자기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분노로 아벨을 죽인 이후 가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창세기 4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찾아와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죠.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는 거죠. 근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짓말하죠?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내 아우, 아우라고 지금 지적해서 묻고 계시는데 나는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하죠? 하나님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회개의 기회를 그는 거짓말로 또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줄 아닙니까? 얼마나 뻔뻔해요? 이때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시죠. 창세기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곧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분노하고도 자기가 모든 일을 망쳐놓고도 자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나를 바라봐야 돼요. 아, 이거 내 때문에 그런 일 아닌가? 이거 혹시 내가 문제한 거 아닌가?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도 하나님이 쓰실까요? 사람을 죽인 자도 용서하실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라도 예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 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부모가 그를 버리지요. 그는 깊은 거절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버린 거지요.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 40에 자신이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노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급격한 신분 변화는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줍니다. 그 급격한 신분 변화가 좋은 쪽으로 가면 그게 큰 분노가 아닌데 나쁜 쪽으로 가면 분노가 확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살인한 거예요. 이 일이 탄로되자 모세는 곧바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버렸습니다. 도망갔어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라는 제사장을 만나 40년 동안 함께 삽니다. 제사장을 만났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기도해주고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그 집에 40년 살면서 모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자로 사용하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천국 갑니다. 모세가 언제 회개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가 그 이도로 집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아요? 율법 받을 때 그 제사법을 배웁니다. 그 양의 피로 인해 죄가 깨끗해지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모세는 분명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거죠. 나중에 성경은 모세를 평가할 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우리는 모세하면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죠. 아닙니다. 모세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야생마가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힘 있는 야생마가 딱 주인에게 훈련이 되어서 준마가 될 때 그 말을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힘이 있는데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힘과 실력이 있는 자였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로 살았어요. 모세는 분노로 살인자였지만 그가 온유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분을 터뜨려서 모든 상황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지요. 나를 회복하여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분노로 살인을 한 가인과 모세의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분노를 품고 살았고 한 사람 모세는 회개하고 온유한 자로 살았어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멈추고 온유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쓰십니다. 분노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분노를 품고 사는 자는 쓰지 않습니다. 분노는 멈추어야 할 감정입니다. 분노는 나를 죽이고 내 주변 사람을 다 죽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리고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여러분, 파괴적인 감정 분노를 버리고 행복의 감정 온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회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것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지금 기분 나쁘다고요?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큰 소리 치고 던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온유를 선택하십시오. 그건 옳은 것입니다. 분노는 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온유는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 오늘 밤 일가 친척들을 만날 거죠.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형제 가족들을 만날 거죠.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너 변했구나 이런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온유를 선택하십시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온유를 선택하면 점점 온유의 길이 커지고 분노를 선택하면 분노의 길이 점점 커집니다. 한번 참으면 분노의 길이 축소되는 거예요. 날마다 온유를 선택하여 이 땅을 차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죠.